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의 주범이고 이 부회장은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의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은정 서울 북부지검 검사가 직속 상사인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임 검사는 10여 년 전에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에 따라 법무부가 구성한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뉴스룸에 출연합니다. 권 위원장은 80년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미투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방송국의 전직 프로듀서가 JTBC와의 실명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그는 회사 측의 상사의 성희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에게 돌아온 건 이유가 적시되지 않은 해고 통지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특임 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내려오는 북측예술단 본진이 당초 계획과 달리 만경봉 92호로 오고 숙식도 배에서 해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만경봉 호로 내려오는 건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반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겨울철 전통시장에서 한번 불이 나면 피해 규모도 큽니다. 하지만 가스통이나 전기줄 등 화재 위험 요소는 제거되지 않는데요.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통해서 삼성의 승계 작업을 둘러싼 포괄적인 현안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그래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죠. 그러나 오늘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요 쟁점들에 대한 1심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못 이겨서 수동적으로 승마 지원 등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피해자라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즉 2심 재판부는 여전히 정치는 갑, 재벌은 을이라는 판정을 내린 셈입니다. 특히 이번 2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묵시적 청탁권과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 등에 대해서 1심과 법리가 크게 엇갈리면서 향후에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징역 5년에 실형이 선고됐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원에 대한 뇌물죄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이 모두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뇌물죄 중 유죄로 인정된 건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36억 원입니다. 횡령으로 인정된 액수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책임이 이 부회장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을 비롯해 다른 피고인들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결과에 대해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은 중요한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앞서 1심은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에 포괄적인 현안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승마 지원 등 뇌물 공여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 계열사 합병 등 여러 움직임을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1심과는 완전히 반대로 간 것입니다. 이어서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삼성에서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준 승마 지원금 78억 원을 단순 뇌물 공여로 기소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 돈을 건넨 것만 확인되면 유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240억 원 상당을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제3자인 재단 등이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제3자 뇌물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의 여부입니다. 그동안 특검은 삼성그룹에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도 모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들이었다는 겁니다. 1심에선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2심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같은 개별 현안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여러 효과들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영재센터와 재단지원금 약 240억 원도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단순 뇌물 공여로 인정된 승마지원금도 1심과 달리 말 구입대금 등을 빼고 삼성이 최 씨가 실제 소유한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대금 36억 원만 유죄로 받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5년보다 대폭 줄어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나면서 온종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유죄가 인정된 36억 원, 애초보다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사실 뇌물죄로 보면 큰 금액이라는 건 얘기는 뭐 처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근데 1심보다 형량이 크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묵시적으로도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본 점입니다.
예.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그 삼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에게 이제 승마 지원금을 보내면서 어떤 구체적인 청탁을 박 전 대통령이 하진 않았다고 보면서도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예. 이유를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 또 이재용 부회장 모두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묵시적으로 경영권 승계가 목적이라는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2심 재판부는 이 부분 자체를 아예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와 삼성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검 측이 기소하며 내세운 논리가 모두 깨졌다. 또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즉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분위기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진술을 해왔는데 독대 내용 등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말이죠. 결국 그 전략이 통한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대개 이제 뇌물이 오갈 때 이런 걸 뭐 봐달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그것을 묵시적 청탁을 판례로 인정한 예도 있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도 뇌물이 오갈 때 이제 노골적인 청탁이 오가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
따라서 노골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사실상 뇌물을 주고받은 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 묵시적 청탁이란 부분을 판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실제로 대통령 직에 있는 사람이 재벌 총수와 독대를 하면서 어떤 노골적인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법조계와 특검에서는 이미 항소심에서 이제 실형이 내려진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판결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판결이 앞선 관련 판결들을 전부 무시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묵시적인 청탁이 없었다면 두 사람이 보고서까지 조작하면서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무리해서 찬성할 이유가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그 부분이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 판결 내용 가운데는 국외 재산 도피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특히 좀 논란이 많이 된 것 같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형량이 중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재산 국외 도피죄 부분이 통째로 부재가 됐습니다. 예. 앞서 1심은 뇌물을 주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을 했고 또 이 돈을 해외로 몰래 보냈으니 재산 국외 도피죄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단지 뇌물을 주려 했을 뿐이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예.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려면 개인적인 이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독일로 보낸 돈이 최순실 씨 일가를 위해 쓰였지 이 부회장을 위해 쓰여지진 않았다. 이렇게 재판 내내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따라서 그것이 재산 도피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법조계에는 또 다른 의견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정유라 씨에게 갈 돈을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비용이다. 이렇게 명목을 허위로 써서 예금 거래 신고서를 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뇌물을 주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해외로 송금한 것인데요. 이를 뇌물 따로 또 재산 도피 따로 이렇게 따로 보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재판부는 뇌물을 준 쪽보다 받은 쪽,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쪽의 어떤 혐의를 훨씬 더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좀 관대했다. 이런 지적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뇌물 액수는 모두 36억 3,400만 원입니다. 물론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대로 통상적으로 뇌물을 준 쪽이 더 가볍게 처벌되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예.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하지만 지금 액수가 몇 천만 원 단위도 아닌 36억 원입니다. 지금 이번 국정농단 관련 판결 중 하나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
이 안종범 전 수석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 등 5,900여만 원의 뇌물을 준 박채윤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5,900만 원의 금품을 줬는데도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우와도 이 박채윤 씨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은 아무튼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원 합의체에서 맡을 가능성이 커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삼성 에버랜드 사건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 판결이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예.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6-5로 이제 무죄 결론이 나왔지만 대법관들 사이에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이번 이재용 부회장 사건도 동일합니다. 1심과 2심이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전혀 다른 법리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새로운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5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앞서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에는 옅은 미소를 띠기도 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이 부회장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침을 삼켰고 선고 중간엔 몇 차례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재단 출연금 등이 뇌물이 아니라고 언급할 때는 고개를 들어 재판부를 응시했습니다. 이어 집행유예 결정이 나오자 이 부회장은 빠르게 법정 밖으로 나갔고 미소 띈 얼굴로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1년여 동안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이 부회장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 곧바로 이건희 회장을 찾아보러 간다며 구치소 앞을 떠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부회장의 출석길에 나와 배웅하기도 했습니다. 고생했어요. JTBC 김필주입니다.
오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풀어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강조했습니다. 국정농단 주범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라고 못 봤고 특히 부패의 책임은 뇌물 제공자보다 수수자인 공무원에게 더 무겁게 문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무죄로 판결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청탁 대신에 박 전 대통령의 강요를 더 부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고 막바지에 이르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삼성 뇌물 사건의 주범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씨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그릇된 모성애와 사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한 요구를 삼성 측이 거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가중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그간 특검이 주장해온 영차 독대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일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거절한 기업도 있는 반면 삼성의 경우 먼저 최 씨를 찾아가 만나고 허위 용역 계약서도 만들었는데 수동적인 뇌물 공여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는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최순실 씨 선고와 이어질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두 사람의 재판 전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36억 원 뇌물수수의 공범이다. 이런 판단은 명확하게 나온 것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을 주고받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입니다.
예.
이 때문에 오늘 재판 결과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요, 오늘 그 삼성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그리고 미르재단에 지원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을 했지만
예.
승마 지원에 쓴 용역대금 36억 3천만 원은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 수수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36억 3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공범이라고 본 겁니다.
예. 당초 1심에서 뇌물로 인정한 액수가 72억 원. 그러니까 딱 이제 절반이 되는 셈입니다. 2심에서 인정받은 것이. 근데 이게 뭐 물론 적지 않은 돈이죠.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예.
뇌물수수,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뇌물을 받은 사람은 뇌물을 준 사람과 달리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된다는 건데요. 받은 돈이 1억 원 이상이면 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고요.
예.
5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이 있는데 기본 형량이 징역 9년에서 12년으로 돼 있습니다.
예. 1억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이 되면서요.
예.
5억 원이 넘으면 왜 9년에서 12년입니까? 그러니까 무기징역 포함?
그거는 이제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하는 예. 양형 기준에 이제 가중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이 가중 요소가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는 적극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는 요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또 피고인들이 이런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서 거액의 뇌물을 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형량을 결정할 때 방금 말씀드린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9년에서 12년으로 돼 있는데 5억 원 이상일 때
예.
가중 요소가 적용이 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
뭐 법적의 안팎에서는요. 뭐 그와 별도로 36억 원의 수뢰액이 인정된 것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예, 물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겠죠. 자,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 씨 선고에도 영향이 물론 있겠죠.
네, 재판부에서 당장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수수의 공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앞서 최 씨 1심 재판부가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는데 오늘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에 판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고요.
예.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 그리고 추징금 1,185억 원에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항소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최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입장을 냈는데요. 오늘 판결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 공범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직접 돈을 요구했고 김 전 기획관은 시키는 대로 이 돈을 받아온 방조범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을 사용할 곳까지 직접 알려줬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공표한 것은 검찰이 그만큼 수사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직접 겨냥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에서 4억 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오늘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에게 직접 특활비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8년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직접 특활비를 달라고 한 뒤 김 전 기획관에겐 국정원으로부터 돈이 들어올 테니 받아놓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인근에서 2억 원을 직접 받았는데 이후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2년 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또다시 특활비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5만 원권 발행 전인 2008년엔 만 원권 2억 원어치를 캐리어에 담아야 했지만 2010년 5만 원권으로는 쇼핑백 2개면 충분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사건의 몸통으로 결론 내리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와 기소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김백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뭉칫돈에 대해서도 털어놓은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어느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르더니 현금 3천만 원을 주면서 이명박 정부의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씨에게 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 4억 원과 다른 이 현금 다발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김백준 씨는 4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신은 관리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에 있는 금고 두 개에 나눠서 보관하다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에게 주라고 할 때마다 꺼내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한 번에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여러 명의 대통령 측근들에게 수고비조로 건네졌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자신도 출처를 알지 못하는 이 전 대통령의 뭉칫돈이 더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털어놨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불러 올라갔더니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면서 박영준 전 차관이 쓸 곳이 있으니 전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박 전 차관은 2009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이듬해 지식경제부 2차관을 거치는 동안 왕차관으로 불릴 정도로 핵심 실세로 꼽혔습니다. 김백준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서 마련했는지 또 왜 주라는지 모른 채 그냥 시킨 대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씨가 아닌 다른 창구로도 국정원 등에서 특활비를 불법으로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주범이라고 공표하면서 처벌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받은 4억 원 외에도 김희중 전 실장이라든가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특활비도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만 따지면 이 부분에서도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까, 검찰은?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백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며 김 전 기획관이 받은 4억 원에 대한 판단을 우선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희중 전 실장 역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정원 돈 10만 달러를 받아 김유농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활비는 최소 5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또 어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아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마금용으로 썼다는 5천만 원에 대한 윗선 수사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시자가 이 전 대통령으로 드러날 경우 5천만 원 수수에 대한 주범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예, 아직 검찰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돈,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주범이다 이렇게 그 혐의를 완전히 두고 시작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사 좀 더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계속해서 조사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김희중 전 실장 역시 2011년 당시 받아서 이를 자신이 사용한 게 아니라 김유농 여사 측, 즉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확실히 진술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미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 역시 수사가 이어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가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검찰 수사에서 혹시 이 부분이 확인된 게 있는지요?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으로부터 특활비를 금고에 넣어 보관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면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를 수석들에게 나눠줬다는 등 사용처에 대해서도 세세히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히 검찰은 김 전 기획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또 당시 어떤 수석들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며 당시 수석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역시 이제 주목되는 것은 언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언제쯤입니까? 아까 제가 3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는 특활비 추가 수사와 함께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나 또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초쯤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민용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 특활비는 알지도 못하는데 검찰이 모욕을 주려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7대 대통령실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특활비 수수의 주범으로 적시한 데 대해 반박했습니다. 사실관계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지만 그 절차와 법적 논리에서도 상식을 벗어나 있다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런 주장 끝에는 모욕 주려는 짜맞추기 수사라며 정치적 저의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사무실로 출근한 이 전 대통령은 좁혀오는 검찰 수사에 대해 추가로 직접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국정원 특활비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서울 북부지검의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과거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임 검사는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서지현 검사 사건 조사단장을 맡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 검사는 15년 전 직속 상관이 가해자였다고 주장하고 조 지검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털어놨지만 당시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서울 북부지검 소속 임은정 부부장 검사가 오늘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도 15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3년 5월 경주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직속 상관인 A부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임 검사는 회식 뒤 A부장이 술에 취한 자신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당시 수석검사를 통해 A부장의 사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청한 또 다른 선배로부터는 알려지면 손해니 자신 보고 사표를 쓰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검사는 2년 뒤 또 다른 직속 상관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가 2차 피해를 당한 경험도 털어놨습니다. 부장 잡아먹는 꽃뱀으로 낙인 찍혔다는 겁니다. 임 검사는 2007년 열린 전국 여검사 모임에서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조희진 성폭력 피해 조사단장에게 이야기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마련된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오늘 이문장 검사가 추가로 폭로한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예, 사회 각계에서 미투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직 프로듀서가 실명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한 지방 방송사에서 PD로 일했던 강민주 씨입니다. 상사의 성희롱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자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 이유가 적시되지 않은 해고 통지서였다고 합니다. 윤재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강민주 씨가 윤모 당시 보도국장으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건 수습 PD로 입사한 직후부터였습니다. 한 본부장은 강 씨가 있는 단톡방에 여성의 노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기 첫 경험 얘기를 하면서 웃음을 강요하고.
강 씨는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느니 분위기를 못 맞춘다느니.
2016년 10월 수습 기간이 끝나자 회사는 강 씨에게 이유가 적시되지 않은 해고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강 씨는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뒤 CBS 본사에도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CBS 본사는 사진을 올렸던 본부장에게는 성희롱 행위를 인정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보도국장에게는 인사권이 전남 CBS에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권고한다고만 했습니다. 강 씨는 이후 회사 측에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바깥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남 CBS 명예를 실추시키는가. 이거 들어와서 일해 줄 수 있겠어. 돌고 잘라. 1차로 내가 금전적인 보상으로 일단 해가지고 이거를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는 강 씨의 업무 능력과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강 씨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강 씨는 지난해 5월 복직했고 해당 보도국장은 감봉 3개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해 11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강 씨에게 2차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회사 측은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로 강 씨를 해고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해당 보도국장은 강 씨가 근거 없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강 PD는 상사들의 성희롱을 고발한 후에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가해자로 지목된 당시 보도국장은 강 PD의 말투가 공격적이고 화합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강민주 씨는 화합하지 못하고 윗사람 동료 간 인간관계가 부족하다. 대화할 때 말투가 공격적이고 선배의 지도에 항상 대꾸한다. 강 씨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자 가해자로 지목된 보도국장이 전남 CBS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강 씨의 언행과 인성을 문제 삼은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직원들에게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사 내에서 제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인성이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제 썼더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강 씨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내고 복직하자 윤 전 국장은 강 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무혐의 처리되자 회사 측은 전문가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강 씨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윤 전 국장은 자신은 해고와 관련해 논의를 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강자와 약자, 갑을관계, 제가 볼 때.
JTBC 김지아입니다.
네,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죠. 법무부와 검찰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며 특임 검사를 임명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이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신속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특임검사 임명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특임검사는 이제 검찰 대검에서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포함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앞서 안미현 검사는 지난해 춘천지검 부임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하는데 상부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검장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만난 뒤 갑자기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부장검사로부터는 청탁자 명단에 있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증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안 검사는 권 의원 외에도 현직 고검장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이렇게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초반부터 봐주기 수사란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청탁자로 거론된 의원들의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결국 강원랜드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죠. 최수현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인사팀이 정리한 신입사원 청탁자 명단입니다. 120명의 청탁자 명단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각각 11명과 46명을 청탁한 것으로 나옵니다. 2016년 2월 강원랜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청탁 입사자 등 493명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춘천지검은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일부 비서관과 염 의원만 서면 조사했습니다. 수사는 지난해 4월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등 두 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마무리됐습니다. 120명의 청탁자 명단이 나왔지만 공소장엔 불상의 다수인으로부터 청탁받았다고만 적혔습니다. 청탁 사건의 핵심인 청탁자가 빠진 겁니다. 검찰이 사회적 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청탁으로 보고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직접 청탁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지난해 9월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최 전 사장은 구속됐습니다. 지난달엔 염동열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예, 북한은 어젯밤 늦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북한이 대외적인 국가 수반을 내려보낸다는 점에서 올림픽 개막을 전후로 북미 2인자급 대화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에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단원 3명, 지원인원 18명을 포함시켰습니다. 체류 기간은 올림픽 개막일인 9일부터 2박 3일간입니다. 실질적 2인자인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 대신 대외적 국가 수반으로 정상 외교가 가능한 김 위원장이 선택됐습니다.
그 최용해는 이 당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최용해가 평창에 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최용해 부위원장이 정부의 금융 제재 대상으로 미측과 협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미국 대표단장격으로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접촉 여부입니다. 조셉 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접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지만 두 사람은 개막식 전 리셉션 자리에서 조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을 먼저 만나고 이후 김영남 위원장을 만나는 식의 간접 대화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북한이 김영남 위원장을 보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청와대는 직접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김 위원장이 실권자가 아니라면서 북한의 성의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되었고 북한이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합니다.
청와대가 직접 환영 입장을 밝힌 건데 그 배경엔 미국 펜스 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접촉해 북미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라는 기대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남 위원장 일행과 어디서 어떤 수준으로 만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혀 면담 추진에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오는 9일 문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과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뒤 다음 날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경기를 관람할 걸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남 방문에 과도한 의미를 두는 건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은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등이 내려왔을 때와는 정반대란 지적도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 인사들의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여를 환영합니다. 북한 응원단 참여가 무산되어 섭섭했는데 정말 잘된 일입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네, 평창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올림픽 외교의 무대도 열렸습니다. 남북 간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도 늘고 있습니다. 강릉 현장의 취재 기자 연결하죠. 오늘의 기자, 지금 강릉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 개회식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IOC는 총회를 열어 각종 스포츠 의제들을 다룹니다. 오늘은 전 세계 IOC 위원들을 비롯한 약 천여 명이 개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 사전 행사나 다름없는 이 자리에서 각국 대표단을 만나고 또 방금 전 축사도 했습니다. 이 축사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평화올림픽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상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사라졌고 상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 그 평화 올림픽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어제 입국한 장웅 북한 IOC 위원도 함께했죠.
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장웅 IOC 위원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남북 선수단의 개회식 공동 입장, 또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런 것들이 성사되면서 평창 올림픽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웅 위원은 오늘 휴전벽 제막 행사에 참석해서 평화 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네,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남북 피겨팀도 한 링크에서 같이 훈련을 했다면서요?
네, 우리 피겨 페어팀 감광찬과 김규훈 선수가 오늘 강릉에서 첫 훈련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북한 페어팀 염대옥과 김주식 선수도 함께 훈련을 했는데 남북 선수들은 지난해 캐나다에서 함께 전지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친해진 사이입니다. 우리 김규훈 선수가 북한 선수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서 훈련이 끝나고 전달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해외 언론들도 이 훈련에 관심이 많았을 텐데 어땠습니까?
네, 많은 외신 기자들이 이 두 팀의 훈련을 같이 지켜봤고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북한 선수들은 늘 훈련이 끝나면 괜찮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믹스존을 지나가는데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많은 취재진들이 엉키면서 혼란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스하키도 남북 단일팀이 오늘부터 공개 훈련을 했죠?
네, 어제 스웨덴전을 마친 단일팀은 오늘 강릉에서 첫 훈련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에 뛰지 않은 선수들 위주로 훈련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남북 선수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또 장난을 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강릉에서 온누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측 예술단 본진이 내일 내려옵니다. 그런데 당초 경의선 6로로 내려오겠다고 한 것과 달리 계획을 변경해서 만경봉 92호를 타고 내려오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정부는 북한 선박의 입항이 5.24 대북제재 조치에 반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북측이 예술단 본진의 이동 경로와 숙소를 변경했습니다. 당초 내일 경의선 6로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계획을 바꿔 만경봉 92호로 내려오겠다고 한 겁니다. 또 8일 강릉 공연을 마칠 때까지 숙식도 만경봉호에서 해결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동안 숙식의 편리를 위해서 만경봉호 이동을 알려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만경봉호로 내려오는 건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5.24 대북제재 조치에 저촉됩니다. 다만 정부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예외 조치로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만경봉호를 어느 항구에 머무르게 할지 등을 검토 중입니다. 북측이 갑자기 계획을 바꾼 건 금강산 원산지구 관광시설 중 하나인 만경봉호를 홍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TBC가 지난해 말 취재한 결과 당시 원산항에 정박돼 있던 만경봉 92호는 해상관광호텔로 개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북측예술단 선발대는 공연장비를 싣고 하루 먼저 경의선 육로로 내려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친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언론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원비어 부친을 손님 자격으로 개회식에 초대했고 이는 대북 압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보안업체에 채용된 대학생들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현장에 배치된 지 닷새 만에 일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학생 A씨는 올림픽 경기장 보안요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현장에 배치될 때까지만 해도 경기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꿈은 하루도 안 돼 깨져버렸습니다. 관리를 맡은 민간 보안업체 팀장이 성추행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여기 팔뚝이나 아니면은 여기 어깨 쪽 그쪽을 터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등 쪽까지 터치를 하더라고요.
예의를 지켜달라는 항의에 팀장은 오히려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양 팔에 가둬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협적으로 느껴져가지고.
굴욕감은 커졌습니다.
예쁜 언니들 여기서 왜 소중하다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는 것 자체 기분이 너무 나빴고 불쾌했고.
주변에 물어보니 최소 5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어제 일을 그만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또 다른 팀장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고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보안업체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지목된 팀장을 해고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는 상황을 파악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직원들 숙소에서는 식중독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1명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여서 질병관리본부가 급히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불결한 위생 상태를 계속 지적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싱크대에 밥풀이 묻어 있고 설거지 안 된 숟가락들이 놓여 있습니다. 식수대엔 사용 금지 팻말이 붙었습니다. 강당에선 길게 줄을 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숙소에 머물던 경기장 보안 직원들이 어젯밤부터 복통을 호소하는 등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토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루에도 아침에 세네 번씩 하다가 어제도 많이 참다가 겨우 간 거거든요.
노로바이러스 감염 추정 증상입니다. 일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견된 사태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물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여러 차례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조직위는 이 숙소에 머무는 직원들 업무를 중단시키고 증상을 보인 직원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인력이 제때 도착하지 못해 경기장에서 밤샘 근무를 한 직원들이 오늘 아침 6시간 넘게 추가 근무를 서야 하는 등 혼선이 계속됐습니다.
거의 18시간 정도 근무를 한 상태예요. 도시락 제공해줘서 그거 먹고.
게다가 다른 숙소를 쓰는 안전요원들도 이 숙소에서 이틀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감염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철원 육사단에서 도로를 지나던 병사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JTBC가 이 사건의 조사 기록을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관리가 부실했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사고 사격장의 사로는 8개입니다. 하지만 군 조사 기록에 따르면 사고 당시엔 2개가 고장나 6개만 사용했는데 그나마 또 이 가운데 3개 사로에선 30m 앞 표적이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격은 다양한 거리의 표적을 자세를 바꿔가며 쏘는 훈련이었는데 결국 3개 사로에선 30m 표적이 있을 법한 곳에 6발씩을 연사한 겁니다. 30m 표적 위치상 사격 시 총구는 아래를 향합니다. 하지만 연사 중에 총구가 수평에서 6.83도만 올라가도 총탄이 사고가 난 도로에 닿을 수 있습니다. 군은 그럼에도 표적 위치만 강조하며 사고와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총의 반동이나 자세 변경 시 총구 방향 등을 고려하면 표적 없이 하는 훈련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숨진 병사는 사격장 뒤를 걸어가다 사고를 당했는데 그곳엔 출입을 통제하는 초소도 없었습니다. 폭으로 떠내려갔는데 복구를 안 한 겁니다.
사격장이 가장 기강이 확립되고 또 빈틈없이 일처리가 돼야 되는 공간으로 알았는데 총체적 부실이 집약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 결과에도 군은 초급 간부 3명만 기소하고 사단장 등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미국에서 열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했는데 2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올 들어 이렇게 큰 사고만 3번째입니다. 그런데 열차 사고를 줄여줄 최신 기술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돼서 논란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화물열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여객열차인 암트랙 기관차는 심하게 찌그러진 채 탈선했습니다. 승객 139명과 승무원 8명을 태운 암트랙 열차가 현지 시간 4일 새벽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케이스 인근에서 정차 중이던 화물열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암트랙 기관사 등 2명이 숨지고 116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조사 당국은 여객 열차가 화물 적재 선로에 잘못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애틀 인근에서도 열차 탈선으로 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언론은 최근 잇단 사고의 원인으로 사고 위험을 낮추는 안전장치 부족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충돌이나 탈선의 위험이 있을 때 열차가 스스로 속도를 제어하는 PTC의 의무 도입 시기는 당초 2015년에서 2018년 말, 그리고 2020년 말로 두 차례 늦춰졌습니다. 미 N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에서 암트랙 기금을 13%, 약 6억 3천만 달러 삭감시켰다며 안전 관련 신기술의 도입 문제는 더욱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입춘이 지났다지만 여전히 추우셨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제주와 호남에는 사흘째 폭설이 왔습니다. 추위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이번 겨울에만 10명이 한랭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열심히 치워도 눈은 어느새 도로 도라르방 등 곳곳에 쌓입니다. 눈비가 섞여 잿빛이 되어버린 횡단보도 탓에 시민들의 출근길은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는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흘째 폭설이 내리면서 오늘 오전에는 제주항공편 8편이 결항됐습니다. 입춘이 하루 지났지만 오늘도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 영하의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한낮인데도 서울 청계천에는 이렇게 하천물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작은 고드름이 생긴 대야를 앞에 두고 시장 상인들은 난로에 몸을 녹이며 손님을 기다립니다. 한랭 질환자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어제까지 약 두 달간 504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지난 겨울보다 45%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망자도 10명으로 3명이 숨진 지난 겨울보다 3배를 웃돕니다. 평년 기온을 훨씬 밑도는 강추위는 모레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4도, 강릉 영하 12도, 대구 영하 11도로 예보됐습니다.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7cm, 제주산간은 모레까지 최고 4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최근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여기저기에서 소방 안전 점검을 하고 있죠. 밀착 카메라는 전통시장 상황을 좀 보고 왔습니다. 가까이 붙어있는 점포들 사이로 전기줄이 얽혀있고 불쏘시개가 될 만한 물건들이 널려있고 위태로운 곳이 많았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시장을 집어삼키자 상가의 뼈대만 보입니다. 소방관들이 열심히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점포들이 밀집한 구조로 인해 피해 규모가 더 큽니다. 실제 올겨울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 천만 원 될 것 같아. 그래서 싹 버리고 다시 해야 되거든. 인명피해가 없어서 이제 그걸 다행으로 치고 위로를 삼는 거죠.
지난 5년간 전통시장 화재 절반이 누전이나 합성 같은 전기 설비의 문제인데 시설이 노후화돼 화재가 잦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불이나 18개의 점포가 타버린 청량리 전통시장입니다. 이 위쪽에 슬레이트 지붕은 불에 타서 구겨져서 내려앉아 있고요. 이 안쪽에는 물건을 담았던 상자들도 탄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화재를 겪고 난 뒤 화재의 위험은 제거가 됐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옆 점포를 비롯해 전기줄이 어지럽게 얽혀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기줄에 앉은 먼지는 누전으로 생긴 작은 불꽃도 화재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당이 밀집해 있는 시장의 한 골목입니다. 위를 보면 전선 피복이 벗겨져서 전선 안쪽이 다 드러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위에는 전선 여러 개가 얼기설기 얽혀 있습니다. 또 이것은 도시가스관인데요. 도시가스관에도 전선이 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 사이에는 불이 났을 때 불을 키울 수 있는 스티로폼과 나무 목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골목엔 종이 상자들을 쌓아둬 불이 번지기 쉽고 불판 바로 옆에 가스통이 붙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콘센트 문어발 사용도 눈에 띕니다. 골목 곳곳에는 화재 시 불쏘시개로 둔갑할 수 있는 상품 재고들이 쌓여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인근 소방서에서는 점포마다 화재 점검 매뉴얼을 나눠줬습니다. 이 매뉴얼 안에는요. LPG 용기 옆에 난로를 놓지 말라고 했지만 가스통 바로 옆에 난로를 놓은 곳이 많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에 한 상점에서만 여러 개의 난로를 씁니다. 상인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금이나 뭐 고사리, 호박, 오이, 뭐 딴 것들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몇 박스 버렸어 저번 주에.
위급 상황에 대처할 시설도 부실한 곳이 많습니다. 가게 앞에 소화기가 방치되어 있어 살펴보니 고장난 소화기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 보험에 가입한 가게는 10곳 중 4곳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담들이 되죠. 이게 소멸성이라 들다가도 많은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는 돌려받는 게 없잖아.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곳도 많습니다.
사진 찍어가더니 안 된다더라고. 불 나면 쉽게 타는 건물이다 이거지.
화재 위험 요소가 곳곳에 보이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탓에 전통시장 화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과 함께 제도적 개선도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